마가복음 11장 20절과 21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뒤에 22절부터는 연이어서 주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마가복음의 기록만 놓고 보면 오늘이 지금 나온 본문 내용이 3일째입니다. 주님이 처음에 첫날에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고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다 둘러보시고 베다니에 나가서 주무셨습니다. 이게 첫째 날이고요. 둘째 날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또 그 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다가 아침에 시장하셨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시고 먹을 게 있나 봤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장하십니다. 그리고 곧이어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흔히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사건이 둘째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제 셋째 날입니다. 성전 청결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아침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 늘 설교할 때마다 가끔 이야기하곤 합니다만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20절에 아침에 지나갈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쓸데없는 궁금증을 갖곤 합니다. 전날에는 아무것도 안 드시고 시장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는 누가 뭐라도 해드렸을까? 오늘 아침에는 주님께서 뭘 드시고 나왔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제는 장사치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오늘 성전은 어떨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어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장사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다 뒤집어 부셨잖아요. 그럼 오늘은 어떤 성전의 모습이었을까? 여기는 장사치대의 왁자지껄한 모습이 다시 회복되었을까? 아니면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을까?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또 현실을 보면 계속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판치고 있었겠죠. 여하튼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오늘 아침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시면 20절 중간에 보시면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마른 거죠. 이거 굉장히 독특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조금 싹이 올라오다가 그게 말라 비틀어졌다 이러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나무가 어땠냐면 튼실하게 잘 자라서 잎사귀가 무성하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무성한 잎사귀를 갖고 있었던 나무가 하루아침에 다 말라 비틀어진 겁니다. 그것도 뿌리채 말라 비틀어졌으니까 이게 보통 일어나는 그런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저주가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말씀이 임해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곧 말씀하신 게 이게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었지만 슬픈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그대로 다 성취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21절에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제서야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게 참 묘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역시 베드로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전혀 믿음이 없는 또 소망을 품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 뿌리채 마른 것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서야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야, 정말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었네. 정말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아침이 지나가다 이게 이제 고작 쳐다보고 나서의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원래 베드로가 보였으면 좋았을 그런 믿음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만약 이 부분을 21절을 빡빡 지워버리고 베드로가 믿음을 품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했다고 기록에 나왔어야 됐을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아침부터 한번 재구성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상을 차려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어제 시장하셨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밥상을 차리겠습니다. 아침에 밥상을 딱 차려야 되죠. 그 다음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침에 딱 진문을 나서면서 예루살렘 향해 가면서 자 우리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어제 무화과 나무 다 말라 비틀어지라고 영원히 열매를 못 맺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틀림없이 그대로 됐을 겁니다. 가서 우리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 쳐다보고 기념으로 가지라도 하나 꺾고 옵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출발을 했어야 되죠.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첫날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했어야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전날 밤에 기도하고 잠을 자는 이제 사실 그런 모습이 되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 못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제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제자들이 다 들었다고요. 예수님이 일부러 들으시게끔 제자들이 듣게끔 무화과 나무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제자들이 듣게끔 무화과 나무에게 격한 저주의 표현을 막 하셨다고요. 제자들이 들었으면 그 들었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응당 합당한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건 어떤 내용으로 선포하시건 그건 예수님 말씀을 누르시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런 믿음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갖고 있지 않은. 그래서 결국 그 다음날 오늘 아침에 지금 보이는 태도는 뭐냐면 오 예수님 말씀대로 됐네 실제로 그렇게 됐네 이러면서 고작 사후에 탄성을 내뱉는 그런 놀라는 그런 모습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별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와 관련해서 아무런 소망을 품지 않는 그게 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또 다른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월요일에 다시 더 따라서 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과 관련해서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다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늘 하던 이야기인데요. 계속 이 부분을 본문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본문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한테 말라 비틀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고요. 지금 다시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말라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샌드위치처럼 생긴 겁니다. 맨 밑바닥에 빵을 깔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중간에 들어가는 거 햄이나 뭐 치즈나 이런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빵을 깔고 그래서 빵, 햄, 빵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사건도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 성전 청결, 무화과 나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두 개의 사건이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무화과 나무와 성전 사이에 아주 깊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비슷해요. 처음 출발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는 어디 있느냐? 성전 근처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전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성전을 쭉 둘러보셨습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까요? 모셨을까요? 사실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무화과 나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성지순례 안 갔습니다만 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는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무화과 나무를 안 쳐다보고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갔으면 이 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다 쳐다보시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계셨죠.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도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기대를 갖고 계셨고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도 열매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하는 모습을 놓고 보면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 비슷해요. 그 다음 정면도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했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돈 바꾸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왁자지껄한 소리들이 또 성전 안에 드나들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무화과 나무는 또 어떠했느냐? 열매가 없었죠. 주님께서 원하셨던 열매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만민이 했던 기도는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어떻게 하십니까? 어찌 보면 과하다 싶은 만큼 분노하시죠. 분노하시고서는 저주를 막 쏟아부으신다고요. 영원히 너에게서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분노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이거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향해서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보통 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막 하시죠. 다 뒤집어 엎고 난리를 피우시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전 청결 사건 말 그대로 다 쓸어버리시는 그런 과한 진노를 분노를 주님께서 표출하셨습니다. 다만 성경 본문에는 이 성전을 향해 주님께서 어떤 심판을 선포하셨는지 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여지껏 있었던 것들이 다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 비슷합니다. 첫 번째 장면, 그 다음에 실제로 둘째 날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성전에게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이 나오고 있잖아요. 맨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은 어떻게 되었느냐? 무화과 나무가 맞이한 맨 마지막 결론이 어떠합니까? 말라 비틀어졌다.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그대로, 주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던 그대로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이 그 이후에 성전이 되어질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성전은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무화과나무처럼 뿌리채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록 아직 그 내용을 선포하시진 않았지만 뒤에가 이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받지 않으십니다.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죄사함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져서 영원히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것처럼 성전도 뿌리채 말라 비틀어져서 다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쓰임받는 모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이게 이 무화과나무 성전 철거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어떤 분이 제목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히 잘못 붙인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일은 어떤 행동이었냐면 무화과 나무를 폐쇄하신 것처럼 성전도 폐쇄하시는 사건입니다. 다시는 성전에 들어갈 일 없다. 이 성전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기뻐하던 열매가 없는, 내가 기뻐하는 기도 소리가 없는, 다시는 내가 여기에서 열매를 따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성전을 폐쇄하시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화과나무는 성전이 폐쇄된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어찌 보면 억울하지만 좀 주님께 쓰임받은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신 그 모습은 성전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전을 폐쇄하시는 모습은 조금 더 멀리 보면 앞에 나왔던 모든 사건들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 입성하셨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이 주님께 찬양하는 소리가 많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도열해 있었죠. 그렇죠?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래 원하셨던 참된 메시아로 고백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고백과 찬양은 없었습니다. 열매는 없었죠. 그래서 더 이상 주님께서 그런 식의 찬양 안 받으십니다. 앞으로도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런 찬양 안 받으십니다. 조금 더 멀리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약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모세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수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이스라엘이 맺었느냐, 그런 열매를 맺었느냐, 못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이상 혈통이나 구약이나 율법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은 없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폐쇄가 된 겁니다. 끝이 난 겁니다. 무화과나무가 다 뿌리채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구약도 율법도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의 역사도 다 뿌리채 말라 비틀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은혜를 베푸시거나 또 어떤 열매를 맛보시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그냥 단순히 땅이나 자손만 얻는 게 아니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는 너무나 귀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점에서는 참 감사한 일인데, 성전을 폐쇄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전 안 가도 되거든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폐쇄를 당하고 마는 그런 지경이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의 모습이니까.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예루살렘 성전이 동일한 운명을 맞이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드나드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왁자지껄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셨던 열매, 주님께서 원하셨던 기도, 주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의 반응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도 영원히 말라버리고 성전도 영원히 폐쇄당하는 그런 슬픈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늘 마음이 아파서 적용할 때 이야기 잘 안 하곤 하지만, 참 처음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도, 그리고 참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던 많은 제자들도, 사도들이 피땀 흘려 순교하면서 섬겼던 많은 교회들도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엔 다 문을 닫고 다 망하고 없어졌죠. 물론 망하거나 문을 닫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실 때에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준엄한 말씀을 들어야 했던 악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 늙어서 자연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라 심판을 당해서 그의 문이 닫아지고 마는 그런 지경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폐쇄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혹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스스로를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기도가 소망이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늘 풍성이 있어서 많은 은혜를 받은 만큼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를 갖고 계신 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과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약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또 그들이 대부분 받아 누리지 못했던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또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잎사귀만 무성한 자들이 아니라 잎사귀만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만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의지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 안에 있는 가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